한주 동안 또꽤 힘들었죠. 뭐 주가가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려오는 잡음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했던 그런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한 주는 또 어떤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얻어낼 만한 혹은 주의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이 있는지 다음 주는 또 어떨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재연절이라,
재연절 때문에,
제가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게
그렇죠.
아니었군요.
그래서 이분이 왜안 나오냐, 지난주에 얘기하시는데, 날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쵸. 사실 2주 만에 뵙는
그쵸. 제가
건데,
금요일에 고정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두달 만에 뵙는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고생들 되게 많이 심하셨을 겁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번 주에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시장이 이거 바닥 잡은 건가?
현재는 저는 뭐 반도체만 놓고 보면 그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단순한 마음고생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매니저분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뵙고 나면 그 이상으로 이번에 조금 심리적인 상처가 있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내 시장에 좀 학을 뗐다.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좀 지수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뭐 본전이 온다라면 떠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아졌을 정도로 이번에 조금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9,000대 고점에서 지금 6,000대까지 떨어지는 게근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 속도도 그렇고 이 매도가 거의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쵸.
중요한 건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본게 있을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 보는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에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현재 반도체 관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의 낙폭이 어느 정도 수준을 반영한 거냐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 정도로
네,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 낙폭이 이 정도까지 했으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구글이라는 기업이 나름대로 이제는 설비 투자에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려했었던 건 그거 아니었던가요? 핵심은 딱 하나였었어요. 처음에 뭔가 우리가 불편함이 시작됐던 건 뭐냐면 일단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아, 이런 어떤 반도체 가격을 이거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기업들이
자료 한번
다,
보시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 위에 있는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저 잉여 현금 흐름인데
뚝 떨어진
이제 이
거죠.
기업들이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겠어? 저 이게 좀 쉽지 않을 건데라는 우려. 그렇게 되면 이득이 지금이 정점일 수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이득이 되게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나 조금 용어에서 정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 총 이익률이 감소하느냐 또는 전체적인 이익이 감소하느냐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제가 숫자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애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지난달에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 달에 60점 맞았어요.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100%죠.
100%.
근데 60점에서 다음 시험에 66점 맞았어요. 성장률 얼마입니까?
10%.
10%.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출 총 이익률 감소는
저한테
얘가
아.
100% 성장하던 애가 10% 성장으로 줄어들었어가 우려예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성적은 여전히 올랐어요.
올라갔고.
그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되면 오르는 속도는 더뎌요.
그쵸.
오르는 속도도 더디고 오르는 폭도 우리가 상반기 봤던 것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향은 여전히 아래가 아니라 위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40%가 넘게 조정을 먹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장을 보는 관점이 좀더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ROI라는 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ROI가 뭔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나중에 수익성은 있겠어라는 의구심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업들이 생존에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단순히 지금 AI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투자를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내 AI에 대한 성능이 다른 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여류에 있으면 나는 생존이 담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여러분들 이번에 있었던 구글의 어떤 설비 투자 내용이라든가, 지금 구글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미 오픈 AI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또 메타도 여전히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떤 투자 계획이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 당분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구글도 올해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늘린다고 한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늘리겠다는 얘기는 지금 돈도 중요하고 당연히 ROI도 중요하고 우리 수익성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생존이 우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할 때 보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장 우선시하는 그 덕목은 생존이라는 단어인 거지 ROI가 아닌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시장하고 관점이 좀 많이 다르지 않았느냐. 결국에 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관련 기업들이 나는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내년에도 투자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빠지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왜 발표했을까요? 생존이 더 중요한 거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들 간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쫓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중국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AI를 가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내 것만 써야 되는 그 우월함을 하기 위한 어떤 성능 개선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늦추기는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죠. 물론 당연히 돈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자금과 관련해서 부담이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이겠죠. 또 이 이슈는 지금에만 그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반도체 가격은 더 오를 거고 부담은 더 커질 건데, 이 부담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생존이 먼저 담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투자를 줄일 순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시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조금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네.
6월 말엔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미국 헤지펀드들의 모멘텀 관련 지수인데요. 이 모멘텀 관련 지수가 거의 역사상 최대치로 성과가 났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롱텀하게 보는 애들은 아니에요. 길게 보는 애들은 아닌 건데 뭔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성과가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랬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그냥 차익 실현할까? 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그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모멘텀 지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장 보시면 그 차익 실현을 했었던 그 숫자가 단기간에 수령했다가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단기간에 붙다 보니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만 쏟았다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를 다 쏟은 거예요. 미국도 쏟고 우리도 쏟고 다 같이 쏟아낸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가 사실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이게 수급적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좋은 자료인데요. 하나증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낙폭이 이전에 기업 이익 추정치를 놓고 볼 때 거의 적자 수준에 돌아가야 나올 수 있는 낙폭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고, 지금 여러분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고객사가 280곳이 있대요. 그중에서 지금 반도체를 받아가는 곳이 100곳밖에 안 된대요.
절반도
자,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뭔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부러지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생기려면 최소한 가격을 올려도 이 기업들은 모두 반도체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돈이 문제지 다 확보를 했어 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더 많은 이 상황인 건데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물량이 약간 늘어나도 그 기업들한테 온기가 가는 거지, 이게 가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당분간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두 분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은 상당 부분 되돌림을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최근에 하락할 때 좀 우리가 우려했었던 가격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님 인터뷰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비규환이라잖아요. 구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 가격에 사겠다가 아니라 구할 수 없어서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 걱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여의도와 아니면 그 뉴욕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면 업계 간에 이 생각하는 편차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 저 쟤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구할 수도 없고 지금 구하면 좋겠는데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아 이게 이런 정도 많이 올라왔으면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건데 이제는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 되게 부담되는 것도 맞고 어려운 것도 맞지만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네 쪽으로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름폭도 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뷰가 엇갈리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상쇄되면서 수급이 한꺼번에 지금 매도 쪽으로 쏠렸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뷰가 정말 엇갈리시던데 네. 나름대로의 또 논리는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또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안 되는 분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현재 있는 사이클이 그냥 사이클일 뿐인 거다. 결국은 이전 사이클하고는 다른 건 없고 좀 더 다른 게 있다라면 사이즈가 좀 많이 큰 거일 거야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쪽에 어떤 의견이 맞을지는 좀 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청산되고 수급에 그런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마무리 수순일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최근에 있었던 그 모멘텀 관련 펀드들, 단기 펀드들입니다. 네. 단기 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서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멘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기계가 판 거죠. 기계가 이런 조건이 됐으니까 그냥 다 팔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팔았을 때 결국 펀드멘털에 대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모든 보고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나빠질 것도 아닌 거고 네.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 많이 벌어서 일단은 비중을 이전처럼 맞춰놓을 거야라고 해서 팔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계 보고서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보고서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보고서들은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너무 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 한번 보실까요? 이 자리 한번 보시면 이게 이머징 마켓 펀드로 돈이 거의 역대급 규모로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정말 많은 규모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테크 중심으로도 이게 테크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쪽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 돈이 들어올 때 왜 들어오는지 이유도 밝혔는데 사실 지금 많이 빠진 이 관련 기업들을 사고 싶다라는 이슈가 되게 컸고 그러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되게 흔들렸지만 외국인들은 벌써 7월 14일부터 샀네요. 14일부터 해서 저가 매수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나름대로 레버리지와 관련된 상품들 디레버리지 계속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고 일관되게 주식을 샀죠. 요걸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제 저녁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낮아졌다가 아까 보셨던 모멘텀 펀드 청산이 있다가 실제는 다시 늘리기 시작을 했죠. 매수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있었던 급한 매물들은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그 급한 매물들은 사실 펀더멘탈 이슈로 가지고 시장을 들이부었던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벌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닷컴 버블이라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중국 산업 버블이라는 버블자가 붙을 때도 지수가 두 배밖에 안 올라요. 1000에서 2000, 500에서 1000. 네. 그런데 실적 나오는 장사가 세 배가 났다? 그럼 이 모멘텀 펀드도요. 모멘텀 펀드 역사상 가장 좋은 수익률이 단기간에 난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는 차익 실현하고 싶어. 근데 그 매물이 너무 컸고 매물이 커서 당연히 마련이 오는 게 조정이 온 건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에 디레버리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문제는 이게 수급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갖다 붙인 거죠.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첫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메타였었어요. 메타가 인여네. 뭔가 나름대로 야 이거 인여 아니야? 네. 데이터 센터가 인여 아니야? 그러면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럼 반도체도 떨어질 거야 라고 했던 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이익이 이번에 조금 예상보다 덜 나올 수 있어. 그건 저는 충분히 이제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나왔었던 건 CSMT, 장신 메모리. 그다음에 나왔었던 건 중국의 키미 K3.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봐서 다 어땠었던 거예요. 일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전망은 아니고 이익이 이번에 조금 덜 나올 수 있어 빼놓고는 처음부터 다 해프닝이었었어요. 메타는 이틀 뒤에 우리 되게 부족해요. 네. 더 투자할 겁니다라고서 이슈가 해소됐고 두 번째 키미 K3 같은 경우는 운용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산의 효율성이었던 거지 운용을 하려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CSMT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게 맞죠. 길게 보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주름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쵸.
이 올해 내년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사실 대부분 이슈가 그 당시에 다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다 지금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버블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네.
왜 시장 참여자분들은 아니 닷컴 버블은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니까
맞아요.
버블이
네.
맞는데 우리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이거를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시장 흔들릴 때마다 그 버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건 버블이 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버블을 99년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게 오른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버블 당시의 그림인데요. 이게 기업의 이익이고 이게 주가였었어요.
괴리가 크죠.
이익이 없는데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스코라는 기업을 얘기를 하십니다. 시스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시스코인데 이게 시스코의 주가예요. 빨간 게 PER이고
네.
어떤가요? 주가 많이 오른 거 오케이. 근데 PER이 고점일 때 200배가 넘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100배였었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벌어들인 돈에 100배로 튀겨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벌어들인 이익의 4배에서 5배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걸 버블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건 비싸서 가격이 비싼 거 말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이 나중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겠다는 우려와 버블이어서 말도 안 되게 올라서 그렇죠? 진짜 이익도 아닌 게 올라서 한 것과는 네. 차별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1999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닷컴 버블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물건들이 원래도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네.
이때가 초고속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였었는데 이때 여러분들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의 퍼스널 컴퓨터가 모든 가정에 보급되는 첫 사례였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정마다 일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386, 486 정도에서 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약간 부유층, 아주 소수의 부유층은 소유를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 당시에 99년에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깔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그림 보면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다 샀어요. 다 샀더니 그 다음에 컴퓨터의 수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줄었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었어요. 물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살 수 있었어요. 다만 공급도 많았지만 수요도 그냥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요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다음 수요가 급락을 해버렸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세진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70% 세일까지예요. 그럼 현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수요는 엄청 많아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근데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받지를
제한이죠.
못해요. 좀 다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 당시에는 통신 장비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통신만 깠는데 그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내게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고 이 부족의 해소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 관련 기업들도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걸 99년하고 비교해서 논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시스코를 지금 들이대는 거는 제가 볼 땐 잘못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업황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 네. 그저 이제 수급에 있어서의 혹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매물출의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리고 있지만 하반기로 조금 시장의 시선을 옮겨보면은 아,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좋은 업황 속에서 주가가 이전처럼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우상향을 보이려면 그래도 좀 시장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이 유동성 부분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또 물음표를 던지게 되거든요.
국내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네.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도 지금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을 거고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고 또 향후에도 뭐 8월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추가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네. 수급적인 부분은 한국에서 그닥 유리한 포지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수급이 정말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계속 강한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상반기처럼 올라오는 모습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시장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쵸.
대응하기도 조금 유리하고 왜냐하면 네네. 결국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위험이 변동이 적어야 우리도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변동이 커지면 오르고 내리고로 떠나서 사실상 이 시장에 오래 머물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원래 그게 정상적인 시장인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주도 관련 기업들도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익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전처럼 급격하게 막 엄청나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밟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
뭐가 중요하냐면 네.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특정 산업에 대한 레버리지 관련 상품에 우리가 눈을 많이 돌렸던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단순히 올라서 샀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르는 폭이 워낙 좋았고
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하반기에 이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요거 한번 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대안. 네. 예,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난 5, 6월 달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관련 기업들이 워낙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전기 전자만 오르죠. 자, 이게 어떤 현상인 거냐면 지금 말씀 주신 시장 유동성이 부족을 해요.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두 기업들만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 그 관련 기업들만 우리가 집중해서 샀고 돈이 부족하니 어떻게 됐었을까요?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그렇죠. 그것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주 특정 기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 하락을 했어요. 거의 죄도 없이.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의 조정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틀 동안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게 최근에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인데 상승 업종이 반등 업종이 전기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전체가 지금
네,
오르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런 모습이 앞으로 나와주면 앞으로 시장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나쁘다가
자연스럽게.
아니라 그거 좋긴 해.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아니 이거 보니까 얘네들보다 저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셨었던 그 레버리지로 했던 부작용이 많이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장이 그동안 제가 봐도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야 이게 정말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 관련 기업이 오르고 내리는 건 둘째였고 아니 이건 정상적인 시장은 맞는 거야? 시장의 기능을 하는 거야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좀 달라지죠. 그러면 냉정하게 좀 놓고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두 기업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AI에 따라서 어떨 때는 GPU였었고 어떨 때는 전력기기였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장은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이전에 상반기 우리가 항상 던졌던 네. 질문이 3전 닉스만큼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주가가 여전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싼 기업이 있을까? 그런 산업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없네? 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일부지만 거네요. 많지는 않지만 네. 있고 그쪽으로 매기가 일부 올라갔는데 그쪽은 좀 좋은 게 뭡니까?
주가가
아예 안 올랐었잖아요.
많이 빠졌죠.
아예 안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도 노이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계속 올라도 계속 잡음은 있을 수밖에 네네. 없어요. 올라가면 또 이런 잡음이 있을 거고 올려온 잡음.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을까요? 아, 나는 좀 더 편한 게임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쪽한테 다 좋아요. 양쪽한테. 모두 다한테. 왜냐하면 이쪽에 되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서 올라갈 때 부담도 덜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갈 수 있는 네. 거고 그러면 특정 기업의 레버리지에 편중이 안 되면 우리 지수도 변동폭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과 관련한 건 여전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주도는 AI가 주도해요. AI 자체가. 네. 근데 AI는 투자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그쵸. 근데 미국 AI만 있는 게 한국 AI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측면에서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림이 저는 굳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이 관련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략 변동이 줄어든다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변동이 또 생기면 또 투자자분들은 이것만 또 사려고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 또 사셨다 또 실망하면 또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관심이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면 시장 안정화 가능성도 조금씩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전닉스만 뭐 하루에 5% 10%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장은 사실 건강하지 않았던 시장이라는 거.
뭐 건강하지 않았다 않았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네. 게 뭐 관련 기업이 좋은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업종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그 나름대로 변동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수급의 쏠림이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게 완화되면은 변동성 자체도 줄어들고
왜냐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줄을 그쵸. 수 있어서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ET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면 딱히 뭘 떠오르질 않아요. 나름대로. 근데 결국은 저는 시장에 자정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기업들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던 거고 현재 그렇게 되면 그런 대안도 역시 그러니까 주도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주도주는 원래 압축되는 거야. 그건 맞는데 맞축돼서 두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압축이 아니에요. 네. 이전에 모든 대세상 승장 보면 한국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요. 네.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도 자체가 AI라는 게 주도인 거지. 그죠? 반도체 자체만 주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조금 건전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의 반등에서 그 확산이 지금 나타났던 게 사실 지금 며칠 뭐 지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뭐 섣불리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조광도 오르고 예. 수출 데이터 좋다는 화장품 쪽도 오르고 이렇게 촥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렸었을 네. 때 실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이 기업들은 너무 싸고 기업도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밀려야 되지? 그게 수급적인 이슈였다라면 그 기업들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너무 특정 기업이 앞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이 기업도 가면서 같이 가면 외국인도 덜 팔아요.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는 이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중 조절 때문에도 있어요.
네.
야, 한국 시장에 내가 투자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너무 두 기업의 비중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아 얘들도 좋아지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좋아지면 이 기업의 비중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린 보통 어깨동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요. 물론 이건 약간의 바램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틀 지나고 나서 이게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 가능성을 우린 조금씩 찾아보자는 얘기죠.
하반기는 어깨동무 장세를
원래도 생각해보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고민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덜 하겠지만 왜냐면 저도 뭐 오랫동안 겪어봤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더니 포트폴리오가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특정 한두 개만 사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투자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들 몇 개 있는데 쫙 그래도 몇 개를 포트폴리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빠져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운용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제가 운용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운용사는 두 종목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한 규정도 있고 네. 그렇게 깔면 운용이 아예 안 돼요. 그럼 현금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쵸. 이건 정말 제가 볼 땐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 어이가 없었던 거고 그게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특정 기업의 레버리지가 나름대로 디레버리징이 되고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정상화로 조금씩 한 걸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정말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대표적인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네.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이유가 다 되고 또 네. 하나는 많이 실적이 좋은데 빠진 기업들도 있지만 네.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좋아질 기업보다 턴어라운드 쪽에 있어서
턴어라운드 기업들도 확실히 늘어나고
관심을
있어요.
두 개 다 가져보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이 턴어라운드가 정책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정책. 아이디어 상에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 경제 자체가 이전처럼 뭔가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 네. 그 혼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AI라는 걸출한 산업의 흐름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미국도 한국도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정책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런 골라볼 섹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연속성이 좀 있겠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나쁘지 않았던 건 뭐였냐면 일단 사실은 지수만 많이 빠졌다고 반등하는 건 의미는 없어요. 이전에 하락장 경험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크게 빠졌다가 반등할 때 외국인들은 더 팔았어요. 네. 지속적으로 시장 이탈했는데 사실 이번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매수세가 이어졌었다라는 게 일단 그나마 저희들이 볼 때는 수급상에서는 안도할 만한 이슈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멘텀이 이거였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까라는 의문이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S기업도 사실 잠정치만 발표한 거지 IR은 남았어요. 그럼 거기에 주주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모든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이걸 밑으로 내려 끌이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래도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물론 이제 오늘 유가도 좀 있고 금리가 좀 있어서 이 참 시장이 좋으려니까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그거 저도 아쉬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우리가 우려가 했었던 부분들은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그게 있잖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가서 빨리 갔던 장이 상반기였다면 이제는 함께 가면서 멀리 갈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좀 보면서 반도체도 좋고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좋고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정말 매력적인 주가의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참 많다라는 예. 것에 있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의미 전달이 되게 잘 돼야 되는 게 지금 네네. 말씀 주신 게 야, 쟤 무슨 얘기 말 바꾼 거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요. 그쵸. 그동안에 우리가 상반기였던 게 너무 비정상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예.
솔림의 완화, 그리고 그 완화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야 길게 가요.
하반기에 예. 펼쳐지기를.
그래야 길게 가고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네. 요건이 돼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사실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매주 우리 이선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새로운 업종도 좀 더 발굴을 해보고 그게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혁.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프로는 차원이 다른 주식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